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첫 행선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시간 이 공장을 방문해 두 정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 등을 마무리한 뒤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때맞춰 미국 공군의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일 일본 상공에서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의 황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용기이기도 한 E-4B는 하늘에서 전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등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 심판의 날 항공기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12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했을 때 이 기종을 이용했습니다. 이사비는 보잉 747 200P 제트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항공기입니다. 중국이 20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5포인트 인하에 4.45%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내 총생산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도시 봉쇄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업지대를 완전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이우 동쪽에 위치한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는 완전 파괴됐다며 그곳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가능한 많은 주택, 사회기반시설, 기업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학살로 인정될 자격이 있다며 러시아군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맞춰 중국이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19일 보하이 해역과 황하이 북부 해역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6월 2일 오후 4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난 해사국도 남중국해 해역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동안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훈련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 5G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와 필리프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화웨이가 ZTE의 제품과 서비스를 캐나다 통신 시스템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캐나다 안보 당국의 검토와 가장 가까운 우방과의 조율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가 기밀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순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안보에 있어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가 미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경제 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평북과 함경북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순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안보에 있어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가 미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 직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를 시찰한 후 가진 연설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Over the last few years, we've seen just how critical it is.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적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소비재, 특히 자동차 물품 부족이 초래됐으며 이는 전 세계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우리의 중대한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욱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critical component of how we'll do that,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며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는 국민교육에 투자해 글로벌 혁신의 동력이 되었고 삼성 같은 기업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의해 움직이는 혁신이 우리 두 나라의 방향에 있어 미래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설계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세계적인 한국이 협력을 확대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미한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 후 바로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약 90분간 회담이 끝나면 정리 과정 등을 거쳐 오후 3시 45분에서 4시쯤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1일 저녁엔 청사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 행사에 참석하며 22일엔 안보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오산기지 지하벙커에 있는 KAOC는 한반도 전군의 항공우주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으로 한반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유사시 대응을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직접 방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한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대변인실은 20일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타룬 차브라 기술 국가안보 선임 보좌관 간의 첫 통화가 있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일에 맞춰 이뤄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널 신설은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첨단 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지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한 양국은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양국 동맹을 경제안보와 공급망, 기술, 인권 등을 망라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IPEF 동참 방침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IPEF는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인 협력 원칙에 기반한 경제 협의체라며 특정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느 대상국이 됐든 국제사회의 이런 입장, 원칙,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공정무역, 탄력적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장경제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중국은 IPEF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경보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IPEF는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가 간 네트워크라며 경제 투명성, 민주적 질서 등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참여할 수 없는 또 참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출범 자체에 반대하는 거고 그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어떤 견제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선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 정상이 논의할 액션 플랜의 내용으로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와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은 특히 사드의 추가 배치나 기존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정상화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한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공식 의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마도 한중 관계를 의식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력갱생 노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그 대북 지원,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9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 의심 발열 환자 수는 224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5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순방 목적은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순방 기간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is a genuine possibility, a real risk of some kind of provocation.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올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고 수십 년 전부터 자신들의 역량 향상과 도발을 위해 미사일 시험을 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동맹 방어에 대한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높이고 영내에서 우리의 군사태세 조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here for our allies and partners. We are here.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한 미일 양자 협력은 물론 미한일 3자 협력은 어떤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더욱 강화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관여할 것이고 미국은 확고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강조할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됐다고 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궁극적 목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직접 소통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며 압박을 가하고 도발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지금의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계획을 묻는 말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민첩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Quite frankly, security in the Indo-Pacific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s why we have considered China.
커비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솔직히 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오랜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당면한 최우선 도전으로 꼽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전부터 북한과 그들의 미래와 과거 그리고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민첩한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안보와 관련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사일 발사이든 핵실험이든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 우리가 주시하고 심지어 예상하고 있으며 어쩌면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You heard Jake Sullivan talk about the fact that we were monitoring and perhaps even expecting the North Koreans.
이어 그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안보 태세가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너무 앞서 나가길 원치 않고 물론 미리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안전은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곧 열리는 미안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야 하는 주제인 만큼 핵무기 비판이나 대북제재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한 정상회담과 24일로 예정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가 북한 정부와의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re's no discussion about how human rights is linked to the weapons proliferation.
시프턴 국장은 인권 문제가 무기 확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북한의 인권 기록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 모두의 인권이 북한과의 협상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 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is called on every administration in Seoul to prioritize human rights.
시프턴 국장은 인권은 모든 행정부에 똑같이 요구되며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나 외교에서 인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또 북한 정부가 북한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과 한국, 쿼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문제 등과 연계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산소 등 기타 치료 장비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at's the case, then that can be negotiated and it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시프당 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응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먼저 제안을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라면서 많은 기부자들이 북한의 엘리트와 군대가 아닌 북한 전역에 지원 물품이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과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 일변도의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를 만들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가장 효과적인 북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군이 무기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강제노동과 자원의 전용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무기 확산 문제는 인권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권 기준을 포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새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경제, 인도적 상황 악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의 인권 위기와 민주주의 퇴보에 대응한 새로운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의 인권 위기가 모두 안보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퇴임한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는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살로니 샤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국장은 19일 두 사람의 회동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설명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BOA의 논평 요청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한 것 외에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9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이라며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따르자 백악관은 BOA에 예정된 면담이 없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18일 발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먼저 꺼냈습니다.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도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연방관보에 공개된 공고문 초안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란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서명된 이 공고문은 19일 연방관보에 제출돼 20일 공식 게시가 예고됐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첫 해부터 2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선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이 앞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서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한국의 신임 이종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도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무기 탑재, 투발 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력,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망 등을 모두 동원해 동맹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 자산도 더욱 자주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9일 VOA에 B-52, B-1 장거리 폭격기에 잦은 한반도 전개를 예상했습니다.
We may see an increase in strategic assets, things like B-52 bombers, B-1 bombers, things like that. So I think
벡터 교수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열기를 이어나가면 한반도의 전략 자산 전개의 규모, 횟수, 배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go back to the period in 2013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and also conducted a satellite launch in December 2012.
엄 연구원은 2012년 12월 북한의 위성 발사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한 연합훈련에 B-2, B-52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고 F-16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고정적으로 포착됐지만 북한의 추가 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lliance really wants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This is about strategic reassurance, reassuring our allies, and strategic resolve.
맥스웰 연구원은 전략자산 전개는 전략적 보증의 문제라면서 동맹을 안심시키고 김정은과 전 세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VOA에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킬 수 있다며 현재 확장 억지에 대해 미한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an certainly remind them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o respond to any use of that weaponry. And that's the reason you have some of these ongoing discussions is that every time
그러니 석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좌시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은 이들 세 나라에 대해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단시킬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에 대해 억지를 확장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extend deterrence, but that does not mean we put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ecause we have nuclear weapons on submarines, which are
고부 전 차관부는 핵 잠수함이 인근 지역에 있고 폭격기와 지상 발사 미사일도 있으며 미사일은 수천 마일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인데 너무 도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도 미국이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만큼 미국이 전략 자산이 많지도 않고 미국에 그러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맹 사이에는 항상 방기와 연료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the old entrapment and abandonment problem of alliance politics. That is, you know, we fear we may be entrapped by our smaller ally. And our smaller ally feels like they'll be abandoned by their big.
미국은 작은 동맹으로 인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데 대한 걱정이 있고 작은 동맹은 미국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석자란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같은 확장 억제에 대한 대화가 확대되고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에 대해 전략 무기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핵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미한일도 함께 확장 억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재가동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group meeting on a routine basis, then there's always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y can do are conduct tabletop exercises.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특히 탁상 훈련을 통해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 발생 전에 조율하는 것은 양측이 능력과 의도,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국민희망 대표로 탈북민들도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은영 씨의 소감과 희망을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한국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일반 시민과 각국 외교사절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축하사절단, 전현직 정상급 인사 등 3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특히 탈북민들이 주요 인사로 초청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탈북 국군 포로 3명이 초청되는 등 한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30여 명의 탈북민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정한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취임식 단상 맨 앞자리에 앉은 탈북 여성에게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기념해 초대된 20명의 국민희망대표들은 한국을 빛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앞장선 인사들로 소개됐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50대 탈북 여성 이은영 씨는 VOA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고 믿기지 않았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목적으로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받았던 번호로 되걸어 확인까지 할 만큼 대통령 취임식 초대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은영 씨는 국민희망대표 20인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식 연단에 섰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진짜구나 하면서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아직도 이제 막 아 이게 진짜인가 막 그런 어리어리한 생각.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어가. 아 난 진짜 가문의 영광이구나 하면서 뭉클하면서 제가 그 고생했던 게 막 지나가면서 고맙더라고요. 든든한 대한민국 자체가 든든한 친정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자식들이 일 힘들게 일 하나 성공하면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 주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당시 무척 행복했다는 이은영 씨는 취임식 리허설, 대기 시간 후 실제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 앞에 앉았다며 열심히 살아온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문화나 이런 것도 모르고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신분증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갔던 게 식당이거든요. 다음 날부터 뛰어갔던 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함부쳐서 일단은 제가 빈 몸으로 왔으니까 버리고 온 가족에 대한 부모님하고 동생에 대한 그걸 돈으로 보상하려고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철도 그런 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그 사치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걸어 열심히 사니까.
이 씨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주로 노동자, 광부, 농민, 꽃제비가 많다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노동의 대가를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북한에서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씨는 북한 군 장교 출신으로 1998년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정착한 후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저축해 일찌감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남편의 전복 양식 사업을 함께 일구며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3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을 일구던 이은영 씨는 2020년부터 탈북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기부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에 대해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유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꿈꾸는 세상,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꿈꿨던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나쁘다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로또 복권 맞았다라고 살았거든요, 저는. 네, 강조하셨는데, 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가장 영광이고 행복이다. 어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이렇게 저는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로또 복권 만난 인생을 세 번 산다라고 그냥 속으로 계속 소리 질렀거든요.
이은영 씨는 자유에 대해 기본을 지키면서 원하는 바를 행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끝까지 지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 힘으로 쌓고 이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나름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탈북민을 새 나라의 희망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반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매우 좋은 출발이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은영 씨가 한국 내 탈북민의 롤모델이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라며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백기를 지나 다시 들려오고 있다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한국인을 위한 평화, 화해, 통일과 번영, 정의를 준비함으로써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영 씨는 자신이 누리는 영광과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르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친구들, 이 같은 하늘 아래 살잖아요. 근데 저쪽은 암흑천지고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인데 저 친구들이 과연 언제야 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2년 봉쇄로 인해서 밀수도 안 되고, 밀수 아시잖아요. 몰래 하는 거. 네, 밀수도 아예 안 되니까 쌀값이 5배로 올랐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사치일 정도로. 네, 사치일 정도로. 근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나. 위를 줄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옛날 안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며 우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동포를 돕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은영 씨는 힘들어도 꼭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좋겠죠. 근데 통일 제가 양쪽에서 살아본 결과 근데 제일 불쌍한 게 국민들, 인민들이나 국민들인데 저희야 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사니까 굶진 않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단 북한 주민들은 1년에 쌀밥 한 공기 먹는 게 서원일 정도로 명절에 한 그릇이라도 먹었으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렵대요.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산에는 풀뿌리도 없고 이젠 저희 때 벌써 산이 반절 벌거숭이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다 몽땅 다 그냥 건물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그걸 주워다 서로 주워다 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고 밤에 잘 때 참지도 잔대 얼음 위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위로할까요? 나 잘 먹으면서 위로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꼭 살아남아서 이런 세상을 꼭 만나고 그래도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유를 누려보고 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꼭 그들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북과 함경북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6도, 양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3도, 신유주 아침 13도, 낮 23도가 예상됩니다. 구성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5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 중강 강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 강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2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 사리원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신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지만 해산과 풍산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가고요. 평강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31도, 장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3도, 김책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해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5도, 김영권, 풍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역사적인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게브 서밋에서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을 만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6개국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만난 최초의 회동이었으며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이 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자리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회동은 생각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은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됐습니다. 또 모로코와 이스라엘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때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진전을 이루고 모로코와 이스라엘이 라밧과 텔라비브에 대사관을 열기로 한 것을 보고 있으며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최초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지도자들은 새로운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스라엘은 항공, 금융,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10여 개의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또 모로코와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은 만나서 관광과 태양광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은 이 지역 국가 국민들이 보다 평화롭게, 번영하고 활기차게 서로 어울려 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의 물결을 계속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평화 합의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해결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관련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관련국들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신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지역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첫 행성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시간 이 공장을 방문해 두 정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 등을 마무리한 뒤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때맞춰 미국 공군의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일 일본 상공에서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의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용기이기 또한 E-4B는 하늘에서 전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등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 심판의 날 항공기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12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했을 때도 이 기종을 이용했습니다. 이사비는 보잉 747-200B 제트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항공기입니다. 중국이 20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5%포인트 인하에 4.45%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도시 봉쇄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돈바스의 공업지대를 완전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이우 동쪽에 위치한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는 완전 파괴됐다며 그곳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가능한 많은 주택, 사회, 기반시설, 기업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학살로 인정될 자격이 있다며 러시아군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때맞춰 중국이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19일 보하이 해역, 황하이 북부 해역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6월 2일 오후 4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난 해사국도 남중국해 해역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 5G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화웨이와 GTE의 제품과 서비스 캐나다 통신 시스템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캐나다 안보당국의 검토와 가장 가까운 우방과의 조율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GTE의 장비가 기밀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호였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